율법에 대해 죽었으니 부흥보 제35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입니다. 우리는 이 장의 말씀에 익숙할 뿐 아니라 체험의 면에서도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자주 읽을 뿐 아니라 자주 행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와 자아에서 해방되어 구출받을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구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출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출되는가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구출에 대해 말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다 해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구출받기를 원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후에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그 조건, 곧 미워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이길 수 없는 성질과 계속 실패케 하는 죄와 당신을 실족케 하는 그 점들을 심히 미워하는가, 미워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은 죄를 범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늘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모든 더러운 생각과 죄악의 행위와 이길 수 없는 성질과 악한 욕구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심히 미워하고 해방되기를 간구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는 그의 구원에 대해 언급했을 뿐 아니라 그가 구원받기 전에 마음속의 느낌도 말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 그가 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미워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좋아하는 바인가 미워하는 바인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참으로 미워하며 힘을 다해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 가운데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며 죄를 따르는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내가 죽는 것이 낫겠노라 라고 하는 정도로 분노했고 참으로 이러한 일이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을 당신은 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에게는 지금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묶임에서 해방받지 못한다면 살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러한 일이 얼마나 분노한 일임을 깨닫습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 나는 여기에서 참으로 구출받기를 원하는 자들과 현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너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해주고 싶은 대상은 죄악과 실패 가운데 편안히 거하며 자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출받기를 간구하나 길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화를 내고 정욕이 움직이고 더러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이니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의 승리는 오직 로마서 7장과 같은 실패를 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모두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구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현재의 생활을 미워하고 그런 생활을 다시 계속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만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구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범죄 속의 생활을 거절할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구출이 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에 영적 성장이 있으려면 반드시 현재의 상태에 대해 불만족함을 느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적 성장은 다 만족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압박감과 그러한 생활이 합당치 못함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전히 자아와 세상과 죄악에 묶여 구출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모순의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나아갈 길을 찾아야겠다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만 구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범죄와 실패 가운데의 생활에 평안이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승리는 다 당신이 실패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구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압박감을 받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구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준 것은 방법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빛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것만이 계시입니다. 빛은 당신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계시만이 당신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7장은 매우 큰 장이므로 오늘은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절을 보기로 합시다. 이 구절의 첫째로 언급된 것은 곧 내 형제들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율법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죄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죄악이 참으로 미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죄악에서 벗어나야 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못 박은 세상이 정말 미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 것입니다. 내가 자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육체를 미워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자아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알 것이며 내가 더러움과 음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도 다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될 필요가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만약 사도가 우리에게 자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아멘할 것이고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도 아멘할 것이고 죄악과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도 아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말하는 것에 대해 틀림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서인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자아와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도가 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거기에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과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죄악과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과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매우 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계산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과 나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몇 해 동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실패의 생활이 있었고 수차례 넘어지고 침체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 실패한 후에는 다시 한번 결심하며 다음에는 더 좋아져야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된다 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실패는 아픔을 가져다 주며 스스로 분노하게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했을까? 나는 왜 계속 실패할까? 나는 성도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쁘지 않아야 하는데 아 너무 비참하다 라고 말하며 매우 마음 아파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대부분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음에 더 잘 행하기 위하여 결심하는 것이고 둘째는 과거를 돌아보며 마음 상하여 탄식하며 내 행동은 왜 이렇게 나쁠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던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실패하고 마음 아파하며 내가 왜 이렇게 비열할까? 다음에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러한 체험은 로마서 7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마음 상함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또 옵니다. 한 번 결심한 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두 번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될수록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아직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율법에서 해방되어 구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당신의 육신에 대한 요구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것, 혹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요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모든 요구이자 명령,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담 아래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자신을 율법 아래 둘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규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외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같이 엄격한 많은 계명들을 스스로 자신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담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 좋게 될 수 있다고 여기고 노력함으로써 진보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이 당신을 율법 아래 두실 뿐 아니라 당신도 스스로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완전히 실망할 뿐 아니라 소망을 조금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에 대해 다시는 소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매일 범죄케 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이 패괴하고 더럽고 개선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도움을 주어도 무익하고 계속 퇴보하고 쓸모가 조금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패괴하기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당신을 보심을 알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폐괴하여 소망이 없는 자라 하실 때 당신 자신도 자신을 지극히 폐괴하고 아무 길이 없는 사람이라 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다시는 자신에 대해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곧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자신을 소망 없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캐나다에서 카을이라는 형제를 만났었습니다. 그는 복음연의 은사 있는 형제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현재 그 형제의 나이는 이미 60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항상 전해야 할 공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역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참으로 열심히 했고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계속 전진하고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갈수록 나빠지고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극도로 낙심하고 자신에게 정말 아무런 길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형제가 나에게 카을 형제, 당신이 자신에 대해 그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기이하게 느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일도 할 능력이 없으며 아무런 길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운명은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일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참으로 비늘이 내 눈에서 떨어진 듯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무런 요구도 없음을 발견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발버둥 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이상으로나 이론으로는 아담의 생명을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체험에 들어갈 때 무언가 보충하고 개선하며 아담의 생명에 대해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할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길이 없고 개선할 수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내린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죽는 것, 즉 말살당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위치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자신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고 성결케 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충만하며 쓸모가 조금도 없으므로 죽는 것 외에는 구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개선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사실, 즉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가와 자신의 자격을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을 먼저 본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몇 번인가 넘어지고 더럽고 실패한 일을 통과하고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후에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조금도 기대하지 않으심을 발견하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참된 구원의 시작과 해방된 생명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므로 이 사실을 일찍 발견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며 죽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자격이 없음을 먼저 발견하는 자일수록 먼저 성장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아담의 생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보충할 수 없고 개선할 수도 없음은 이미 몇백 번 언급한 바이고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임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나 자신은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론을 아는 것과 깨닫고 보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이론은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일 뿐이고 보는 데에는 반드시 영안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보여주시는 바가 없는 것은 모두 계산될 수 없는 것으로서 효력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아담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았으므로 이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이 있을 때에는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고 슬픔과 실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소망을 갖지 않으심을 아는 것만이 실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는가? 첫째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율법이 여전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은 율법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당신에게 형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있으면 당신에게 율법의 요구가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율법의 세력이 당신에게 이르지 않고 또한 당신에게 다시는 요구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계속 요구하므로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려면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는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율법을 세우고 어떻게 스스로 요구하는가를 보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자신에게 요구하는지 압니까? 만일 오늘 아침 아주 늦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결심하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결심합니까? 당신은 아주 더럽고 하루 종일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생활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 이기려고 결심합니다. 당신은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당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현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게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았다면 모든 결심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 자신의 체험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나는 다음에는 결코 이렇게 행하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나는 또 자신에게 너의 운명은 오로지 죽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왜 또 결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방법은 결심이나 다음에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심과 성장을 바라는 것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담의 생명으로 된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다시는 행치 않을 것이며 자신을 죽음의 위치에 두고 자신과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위치에 두는 것이 곧 승리를 얻는 것이며 아담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제약과 자아와 다른 어떤 것도 죽은 사람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죽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자신을 이미 죽은 자로 본다면 어떠한 것도 당신을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당신의 죽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당신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으니 당신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자살, 즉 자신을 억지로 죽은 자로 여기거나 나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며 자기에게 암시를 주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포함하셨음을 알고 볼 때 당신 자신이 죽은 것을 시인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매우 기묘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죽은 자로 단정하심을 보는 것이 한 예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성취하셨는가를 보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결정과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얻었음을 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포함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당신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부서질 때 당신도 부서졌습니다. 그분이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당신이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주의합니다. 많은 사람이 침례가 밖에 형식에 불과하므로 침례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죽었음을 믿기 때문에 침례란 전적으로 우리 속의 모든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로 할 일이 장사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받는 것은 물로 말미암아 매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죽었음을 믿지 않는다면 매장되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기꺼이 매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이 이미 죽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자신의 죽음을 믿음으로 매장하는 것입니다. 매장은 내가 이미 죽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포함되었습니다. 휘장의 예를 들어봅시다. 휘장이 찢어질 때 그룹도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으므로 휘장은 하나님의 의해 찢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룹은 휘장 위에 수놓아진 것이므로 그룹도 하나님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룹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자신을 억지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교리를 계속 전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과 연합되었으므로 당신도 죽은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자신을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나의 생활은 여전히 좋지 않고 개선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그리스도 밖에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을 볼 때에는 즉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 안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분노하고 원망하며 내가 왜 이럴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실패하고 계속 넘어짐으로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이로 인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구원과 해방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구원할 수 없고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죽은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당신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으셨으므로 당신은 이미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죽는 것 외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음을 보시고 오직 죽음으로 나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작정하심이고 둘째는 성취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부서져 수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기초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서 있는다면 형통치 않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실패와 타락은 다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당신은 다시 이러한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주님께 힘을 구한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었는데 또 무슨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는 말은 나의 역사는 이미 끝났고 나의 모든 주장과 결정도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심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심이란 갈대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수와 싸울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야 함.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방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또 다른 방면을 보기로 합시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소극적인 벗어남이 있을 뿐 적극적인 가서가 없다면 공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를 못 박으셨을 뿐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죽은 사람인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벗어나는 면이 있고 속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면은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한 면으로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한 면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말하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함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본래의 한 생명이 이제는 많은 밀알 속에 들어갔습니다. 본래 한 알의 밀이었던 것이 많은 밀알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포함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모든 거듭난 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특별히 주의하여 다루고 싶은 것은 첫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활한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또는 100배의 열매는 처음에 심겨진 한 알의 밀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밀이 나올 리가 없고 오이가 나올 리도 없습니다. 심은 것이 어떠하면 나오는 것도 어떠합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은 것이 밀이면 나오는 모든 것도 반드시 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처럼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해야만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없는 자로 여기시고 아무 길이 없는 자로 여기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당신 자신은 소망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낄 때에는 즉시 넘어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만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 가지 사실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을 살라고 하십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의 아담 안에서의 모든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사실을 붙잡았다면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과 자아와 죄악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